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요 아버지의 입양된 자녀들로서 이 진리 안에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살 수 있는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을 누가복음의 비유의 말씀은 6장으로 돌아갑니다. 6장으로 돌아가서 46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소위 말해서 산상보훈이라 그러거든요. 산 위에서 그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무리들을 보시고 또 제자들이 자기 온 걸 보시고 입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걸 보통 예수님의 주 무대가 나셨던 도시가 있는 주, 즉 북쪽 갈릴리입니다. 예. 거기서 처음으로 공개 사역을 하실 때 하신 긴 설교다. 귀한 말씀이니까 귀한 가르침이니까 보훈이라 그랬어요. 산상 보훈이다.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나라에 복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5장의 시작이니까 그게 8가지 복받은 표현이 있어서 팔복음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끝부분에 7장에 가서 결론 부분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거든요. 그러니 이 두 군데를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는 분명히 마태보다는 늦게 또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쿠벨레, 큐라는 원본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나 누가, 그 다음에 요한은 자기가 가진 그러한 여러 가지 정보로 복음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누가도 분명히 마태에 쓴 것을 또 큐를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분명히 다른 뜻을 부여하시려고 누가복음 6장을 쓰셨거든요. 비교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먼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을 읽어서 예수님께서 이 두 개의 다른 비유를 소재가 비슷한데 하신 것을 찾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비유는 산 위에 한 것이 아니라 그 플레인 평야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평야의 보훈이라고 그러고 산 위에서 하신 마태복음 산상 보훈이라고 그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먼저 읽어볼까요? 시계 방향으로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자는 자기의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이 반석 위에 기초를 둔 까닭이라. 또 나의 이 말들을 듣고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자기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는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심각하니라 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은 광야, 평야 위에서 하신 말씀에 나오는 이 비슷한 비유입니다. 46절에서 49절입니다. 6장 누가복음.
누가복음 6장 46절 말씀.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고 부르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들은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 말씀, 내 말들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나를 너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는 땅을 기립하고 한 반석 위에 기초를 놓아 집을 지은 사람과 같도다. 홍수가 나고 물살이 그 집 위를 세차게 들이쳐도 그 집을 흔들지 못하리니 이는 그 집이 한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을 세차게 들이치면 즉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파괴되는 것이 컸더라 하십니다.
네. 이제 1페이지를 들여다봅니다. 두 건축자들에 관한 비유다. 일반적이고 문화적인 이제 배경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1번. 기자 마태는 두 건축자들의 비유를 예수님의 산 위에서 하신 산상보훈이 마무리분에 적었다. 하지만 기자 누가는 마태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그 평야, 플레인, 평야에서의 보훈의 마무리에 적었다. 두 기자들이 적은 예수님의 보훈들은 귀하신 가르침들은 우리 무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신 장소에 따라 맞게 불렸다. 제가 설명했죠. 2번 기자 누가는 건축하는 사람이 기초를 만들고 집을 짓는 것을 세 가지 주제로 풀어나간다. 듣고 행하는 사람. 둘 다 집을 짓는다. 네, 결과는 큰 물이, 즉 홍수가 왔다. 여러분, 제가 중근동 그 동네에서 살지 않지만은 그 정보는 정확하니까 요즘은 뭐까지 알 수 있나요?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쯤에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각까지 알 수 있어요. 네. 미국으로 치면 아마 위도쯤이 보니까 제가 샌디에고 그 근방이었거든요. 그렇게 재보면은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되풀이하여 건축자가 기초를 만들지 않고 집을 짓는 것을 설명하다. 이게 왜냐? 이스라엘은 캘리포니아처럼 겨울에 비가 와요. 여름엔 단단해요, 그냥. 진흙이고 모래고. 그러니까 여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안 올 때 지으려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자들이, 어리석은 건축자들은 기초를 깊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왜? 비가 안 오면 단단하거든요. 진흙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기초를 파서 밑에 있는 바위까지 갈 생각을 안 하고 집을 일단 세워버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게 예루살렘 혹은 북쪽 갈릴리나 다 토질이 여름에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땅은 겉으로는 다 똑같이 단단하니까 막바로 세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기자 마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 옮겼어요. 부르며 건축자 지혜롭다 어리석다는 사람에다가 초점을 두고 있죠. 그러면 누가는 어디 중점을 두었나요? 어디다가 기초를 하느냐에다 초점을 두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기초를 두고 지었고 한 사람이 기초 없이 지었다. 여름에 땅이 단단하니까 그 위에 막바로 짓고 한 사람은 타서 기초를 만들어서 지었다. 그러니 관점이 다르죠. 마태는 행한 어리석으냐 어리석지 않느냐 하는 사람이고 누가는 기초를 두고 지었느냐 기초 없이 지었느냐 기초를 두고 안 두고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3번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비유는 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으로 하신 이사야의 비유를 전제를 하고 하셨다는 것을 뚜렷하게 밝혀줍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사야를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28장입니다. 14절에서 18절에 있는 걸 읽어볼까요? 이사야 28장 14절에서 18절.
이사야 28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열심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죽음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지옥과 더불어 합의를 맺었은즉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지라도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는 우리가 거짓말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거짓 아래에 우리 자신을 숨겼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험에 한 돌을 주어 기초로 삼은 자니 시험자의 돌이며 귀한 모퉁이 돌이니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조급하게 믿지 아니하니
나는 또한 공으로 줄을 삼고 을로 다른 줄을 삼으니 도박이 거짓말에 피난처를 쓸어버리며 물들이 그 숨은 곳에 넘쳐 흐르리라.
이걸 읽나요? 아닙니까?
28절까지는
28절까지.
말을 잘못했어요. 예.
죽음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언약이 미워화되며 지옥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으로 치닫게 됩니다.
예, 됐습니다. 엉뚱하게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사야가 그 당시에 주전 705년쯤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였어요. 그렇게 하고 망하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대로 닮아서 타락의 길로 가면은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약 120년 지나서 남쪽 유다도 주전 600년경에 망하거든요. 예. 그러니 이사야 선지가 경고로 준 겁니다. 너희 북쪽 형제 나라가 망했는데 남쪽도 망할 수 있다. 경고로 주었는데 그 당시에 세계 분포가 메소포타미아의 지그리스 강 쪽에 아수르 나라가 제일 큰 나라였다면은 아수르와 비등한 것이 이집트 애굽입니다. 그럼 그 중간에 있는 작은 나라들은 다 그 두 나라의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데 아수르에게 먹히면 안 되니까 애굽에 방위 조약을 맺고 하기를 이 유다 사람들을 원했어요. 안 그러면 아수르에 잡혀가니까 왜 북쪽이 잡혀간 걸 봤으니까. 근데 그 아수르는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새로 생긴 신바벨론 나라에 잡혀먹어요. 그랬더니 아수르에 갔던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을 같이 포로로 넘으러 내려갔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가 포로로 가서 거기서 이미 포로로 와있던 북쪽 이스라엘 열 지파를 만나서 열두 지파가 다 포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올 때는 그 열두 지파들 중에 일부분이 돌아오는 거게 되죠. 약 4만 명 정도가. 그 중에 누가 있느냐? 왕손이 있는데 왕손 중에 당연히 예수님의 조상이 있어서 예수님 조상이 돌아와서 결국은 400 몇십 년 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을 풀어갈 때는 항상 메시아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분을 초점으로 읽어가야만 구약 성경의 의미를 저희들이 제대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여다봅니다. 3번, 주전 약 755년쯤에 선지자 이사야가 비유로서 말씀을 남쪽 유다 백성에게 하고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 아직까지 이 구분이 안 되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단일 국가 이스라엘은 초대 왕이 사울이었죠. 두 번째 왕이 다윗입니다. 세 번째 왕이 살라몬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타락을 통해서 야훼께서 너 때는 내가 살려주지만 너 아들 때는 내가 나라를 쪼개버리겠다고 해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이미 쪼갤 나라를 열 트라이브 북쪽 나라로 만들고 나머지 두 트라이브는 유다를 중심으로 남쪽 나라를 만들기로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쪼갤 나라의 북쪽 왕까지 이미 하나님이 예언을 하고 임명을 해놨어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 그 사람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어디로 도망가냐? 애굽으로 도망가버려요. 거기서 애굽의 파로에 바로 왕의 도움을 받다가 솔로몬 죽고 나서 올라와서 솔로몬 후에 네 번째 왕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도전을 해요. 그런데 르호보암 왕이 이 사람 도전을 무시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들고 일어나서 북쪽 열지파고 앞에서 왕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입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여로보암을 해서 초대 왕이 됩니다. 북쪽에. 그렇게 한 300여 년 후에 722년도에 망해버립니다. 북쪽 나라는 이스라엘에 망합니다. 그럼 남은 건 이제 남쪽 유다 나라만 남았어요. 포로 후에 돌아와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되지만 그 동안에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4대 왕 때부터는 나뉘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약 400년 있다가 아수르에 망해서 사라져버렸고 남쪽 유다만 지금 남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사야는 남쪽 왕국 유다가 당면했던 아시리아의 침공에 따른 비유다. 아직은 아수르가 북쪽을 잡아먹고 십몇 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아주 왕성하잖아요. 막강한 아시리아 군대가 주변의 약소 국가들을 북쪽 이스라엘 포함해서 차례로 점령하면서 이제 유다에게로 진격하는 위기를 나라가 맞이했다. 그러니까 유다 왕국의 지도자들은 남쪽에 있는 이집트와 상호 방위 조약을 맺어서 자국이 침공을 당할 때 이집트의 군대가 와서 막아줄 것을 기대했다. 그렇게 된 겁니다. 이사야는 그러한 상호 방위 조약이 쓸모없다는 것을 야훼 명령에 따라서 유다 지도자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즉 예루살렘의 이 정치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비유를 선포함으로써 목적은 두 가지였어요. 자기들이 믿어야 되는 이집트 믿어서 안 된다 해서 좌절을 시켜버리고 또 이집트를 믿지 않고 야훼를 믿는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동시에 알려준 것입니다. 그게 비유의 이유예요. 4번 심하게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이사야는 장래에 대한 소망의 소식을 동시에 선포하였다. 그 선포한 비유는 두 건물에 대한 것이다. 첫 번 건물을 지었으나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었다. 다른 건물은 실제로 지을 것이 아니고 앞날에 대한 희망이 실제로는 기초라는 겁니다. 기초만 거버려요. 두 번째 건물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기초만 이야기를 합니다. 기초다. 기초가 있다. 어떤 기초가 있다. 그런데 그건 결단코 너희들이 지금 믿는 첫 번 건물로 지은 이집트와의 상호 방위 조약으로 그건 아니다. 그건 너희들이 무너지는 집이다. 유다의 주요 왕으로서 이집트는 아까 그분 한 번 더 읽어주실래요? 죽음과 죽음을 다스리는 신을 믿는다 해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까 몇 절에 나오나요? 27절에 나오나요? 아, 읽어주세요 한 번. 18절.
죽음과 더불어 맺은 너희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더불어 맺은 너희의 합의가 서지 못하며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으로 짓밟게 되리니.
예, 이게 마치 기초 없이 지은 집과 같은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집트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죽음의 신이. 이집트는 그걸 제일 숭상합니다. 예. 그리고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피닉스가 유명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스핑크스. 이집트는 죽음을 제일 주요한 신으로 숭상을 하니까 이집트 하면 죽음이니 죽음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방조각 맺어가지고 이 건물 망하게 돼 있어. 아수르가 내려오면 너희들 당해 이거. 그러니 잘못된 건축을 꽂은 것이죠. 가. 이 비유에서 이사야는 자국의 지도자들이 이 페이지 이집트와 가진 상호 방위 조약을 죽음과의 언약이라 고 불렀어요. 14절을 누가 읽어주실래요?
28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멸시하는 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
아, 제가 이거 18절을 14라고 쓴 것 같네요. 다시 한번 18절 한 번 더 읽을까요?
18절 말씀. 죽음과 더불어 맺은 너희 언약이 무효화되며 지옥과 더불어 맺은 너희 합의가 서지 못하여 넘치는 채찍이 지나갈 때에는 너희가 그것을 짓밟게 됩니다.
예. 18절로 고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이집트가 자신들을 아시아로부터 구해줄 것이라고 이 정치 지도자들이 굳게 믿고 있었으니까 나 이스라엘은 지도자들이 그 거짓에 기초하여서 자기들이 피난처 숨은 곳을 삼았다고 지적을 해준 거죠. 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침공이 왔다. 즉 큰 물이 오면은 지도자들은 그 지은 피난처가 무너질 거야. 왜 죽음하고 계약을 했는 그 피난처가 무너져서 멸망밖에 없지. 라.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진 않고 어떤 sure foundation을 그랬거든요. 밝은 미래도 거기에 있게 돼. 시온에서 하나의 돌, 시련을 받았던 귀한 모퉁이 돌이라는 확실한 기초. 돌과 기초가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 돌이 그 기초가 foundation이죠. 기초가 있다. 이게 보니까 나중에 아수르 대신에 바벨론이 와서 남쪽이 나를 잡아먹으래요. 그런데 바벨론이 유다 잡아먹기 전에 할 일이 뭔지 아세요? 2년 전에 이집트가 올라왔어요. 이집트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이집트 망해버려요. 곧바로 이집트를 믿으려 했던 유다도 망해요. 그래서 포로로 갑니다. 네, 히스토리가 그렇게 됩니다. 이건 1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705년도에 했지만은 605년도에 그 일이 사실대로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라를 읽어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 아니고 밝은 미래도 있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래서 자신들이 확신하는 죽음과 언약한 이집트를 믿은 상호 박의 조합은 망하게 되고 그러나 시온의 야훼께서 하나의 돌 시련을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남아있는 귀중한 모퉁이 돌 하나를 그 precious stone 보석을 sure foundation 확실한 기초로 두시겠다고 하는 앞날에 있게 될 소망을 동시에 선포한 것이 두 가지 건물에 관한 이사야의 비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재를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마태복음의 산상보훈과 누가복음의 평야의 보훈에서 비유를 하신 것이요. 저희들은 마태복음의 비유 아니라 누가복음의 비유의 초점이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신 것에 초점을 두고 계속 읽습니다. 5번. 예수님 당시에 미시나 책에 기록되기를 이사야의 비유에 기록된 그 기초란 세태아라고 하는 이 기초는 바벨론 포로 후에 지어진 성전의 한 곳을 가리킨다고 설명했다. 그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외치고 있는 제3 성전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는 그 성전이 세워지면은 제사장 계급까지 미리 준비돼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에 소위 말한 잘못된 전천년설을 믿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앞장선 데가 텍사스에 있는 댈러스 신학교입니다. 미국에서 제일 어마어마하게 큰 1300만 명을 교인으로 확보한 제일 큰 교단이 남침례 교단인데 거기 원조가 거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성경에서 어긋난 잘못된 교리입니다. 왜? 앞으로 천년이란 세월 동안 예수님 모시고 이 땅에서 잘 살다가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다가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가 이들이 생각하는 천년이라는 상징적인 복음의 시대가 꾸준히 이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표현을 천년이 없는 게 맞다. 그래서 무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게 종교개혁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주류가 믿고 있는 뜻입니다. 근데 한국에 왜 이 전천년설이 유명해졌냐? 조용기 목자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이 센세이션 이렇게 해서 그냥 한국 전체에 물들려 버렸어요. 네. 네, 한국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나라게 돼 전천년설이 확 다가옵니다. 이 못된 사람들은 땅에서 고생할 때 우리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재밌게 산다. 그게 다미 선교의 시작이기도 했죠. 다가온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1900년도, 90년도입니까? 네, 그런 것들입니다. 박태선 전도관도 그렇고 문선명 통일교도 그렇고 다 거기서 나온 아르들입니다. 한번 봅시다. 여기에 이 미시나에서 이 미시나는 적어도 AD 200년까지 아주 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구약 성경의 정경을 해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레바이들이 제일 많이 강조하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보다 더 강조를 해요. 그 레바이들이 많이 자기들의 해석을 적어놓은 건데 거기는 이사야 이 비유에서 sure foundation 기초는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곧 짓게 될 제3성전의 기초 그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건 특별히 원래 지성소가 있던 로마 군대가 AD 70년에 불태워 없애버렸던 그 지성소, 거기, 예? 언약교가 있던 그 부분이다. 왜? 그 언약교는 성전이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예. 불태워는 올터가 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 첫 번째가 성소지요. 그럼 촛대가 있고, 거룩한 빵을 놓아두는 책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제일 서쪽 건물로 들어가면 지성소로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근데 언약궤는 어떻게 놓아졌느냐? 손마디, fingerprint, 손마디 세 개, 하나, 둘, 세 개, 땅에서 요 세 개 정도의 높이에다가 돌이 박혀 있는 거기에다 언약궤를 얹었단 말이죠. 그러니 그 돌이 있는 그게 기초다. 우리는 거기다가 제3성전에 다시 언약궤를 둘 수 있는 성전을 지을 거다. 라고 예수님 당시에나 그 후대 AD 2세기까지는 계속해서 레바이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해석을 이사야 28장에 비유의 해석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그 소망을 믿고 있다. 손, 세 손마디 정도 높이로 솟은 그 돌을 기초라고 불렀다고 이해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두가 지성소의 언약궤는 이미 바벨론의 침공과 유배시에 사라져버려서 그때까지 지성소 안에 없음을 알고 있었다. 예수님 때에도 성전에 가셨을 때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습니다. 왜? 600년 전에 바벨론 포로로 가볼 때 그게 없어져버렸어요.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지을 때도 언약궤가 없어요. 그냥 그 기초만 두고 성전을 제2성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한 그 기초는 바로 그 성전의 그 기초 바위가 손 세 마리 높이 있던 그 자리다. 하지만 모두가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돌 기초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중요한 곳이다. 그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믿으셨을 거예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그걸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셔서 대체를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거를 뭐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못했지요. 왜? 그 당시에 레바이들이 가르치고 계속 전통으로 내려오는 지금 자기들 눈앞에 그때는 로마 군대가 망하기 뭐 40년 전에 아직까지 있잖아요. 성전에. 그 장소. 그 장소에 돌이 있는 그 장소에 나중에 성전이 들어선다는 그 일반적인 전통의 해석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대속죄일마다 얼마 전에 대속죄일 지나갔죠.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하고 금식하는 날입니다. 대제사장이 불타는 숯들을 향로에 담아서 지성소에 들어가 그 돌 위에 두었어요. 왜? 언약궤가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돌 위에다가 이제 옛날 언약궤가 있었으면 어떻게 해요? 숯불 향로로 가져가기 전에 양과 순양과 염소의 피를 가서 7번을 뿌렸어요. 언약궤에다가. 근데 언약궤가 사라지니까 숯불 향로를 들고 가서 그 돌 위에다 놓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신하는 왜 그 돌이, 그 precious stone, cornerstone 이 돌이 기초냐에 대한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이유를 설명을 못해요. 그냥 그렇다 하고 초기 레바이가 누가 그렇게 선언하니까 그대로 따라간 것 뿐입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이건 우리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수님 당시에 배경을 공부할 때는 부득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책들을 연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단정을 하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6번. 그러므로 바벨론 포로 후에 지은 제2성전이 이 돌을 기초로 중심으로 모든 성전 건물들에 행해졌던 제사 행위와 제례들은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확실한 기초를 중심으로 건축되었다고 계속해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믿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7번. 누가의 비유와 이사야의 비유가 가진 공통점을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 둘 다 건물들을 두 개가 있다고 언급을 했어요. 나, 그 다음에 큰 물이 올 거다. 전쟁이죠. 그리고 누가의 표현은 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겠죠. 아니면 박해가 될 수도 있고. 3번, 다. 두 비유에서 기초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등장이 되었습니다. 이사야 비유에서는 그게 장래 소망이었으니까. 라, 둘 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에게 듣고 행하라고 야훼 명령에 따라 이사야가 선포를 했고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마, 각 비유가 개개인하고 백성 전체에 대한 선포로 받아들여진다. 개인도 그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나라 전체에 대한 거다. 이사야는 다가올 센나케립 아시리아 군대가 침공할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야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주전 702년쯤에 게나세립이 왔었어요. 아수르망의 명령을 받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온 백성들에게 다가올 로마 제국과의 전쟁을 생각하라. 그럼 성전이 불타버리니까 남은 거는 기초 그것만 초점을 둬야 된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기초 돌과 건물을 이야기한 게 아니고 너희들의 삶의 믿음과 행위가 중요한 거라고 하셔서 이사야가 말했던 예언과 일치합니다. 이사야는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기초가 건물이다. 예수님도 믿음과 행위입니다. 자신의 삶 자체가.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들의 믿음과 행위 이것이 제자들의 특징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이제 다른 점이 뭐냐. 8번. 가. 이사야 28장은 무너진 집은 완전히 지어진 건물을 언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집에 대해서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고 너에게 될 기초다. 그 말밖에 안 해요. 희망만 이야기해줍니다. 나 이사야는 야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 고 야훼 명령에 따라서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어요. 지도자들까지. 하지만 이 평야에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으려고 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행하라. 고 하셔서 주어가 야훼 하나님에서 나에게로 바뀌었어요. 왜? 같으니까. 700년 전에 이사를 통해서 하신 그 주어인 야훼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의 자리에서 나의 말을 듣고라고 감히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사야는 당연히 야훼의 말을 듣고라고 선포를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이 야훼니까 나의 말을 듣고라고 하셔서 차이는 거기 같은 점은 둘 다 야훼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하신 말씀은 자신의 야훼니까 야훼 말씀이요. 이사야는 선포하신 그분의 이름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그 공통점이죠. 그리고 성령님도 야훼입니다. 예수님도 야훼입니다. 아버님도 야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 야훼란 것이 프로퍼 나운, 특별한 이름이구나. 어떤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나라가 믿었던 신의 이름이 야훼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자기들은 야훼는 자기들이 부르는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없다고 선포하는 거. 우리는 아니야. 그 야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는 세 신격이 있는 한 야훼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제일 잘 설명한 사람들이 누구지요? 사복음서의 기자와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믿었고 이게 구분이 된다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눈으로 구약을 들여다보니까 구약 때에도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거죠.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그냥 성령님은 야훼 힘, 바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걸 따라간 것이 제일 유명한 이단의 하나인 야훼의 증인, 제호바저 웨티네스. 그 예수님은 야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빼버리면, 그리스도 예수를 빼버리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판가름이 거기서 옵니다. 기초니까 예수님이. 다. 이사야는 유다가 잘못한 것을 이집트와 거짓 신들을 믿고 방위조약을 맺었다고 지적했고 예수님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6장 49절 한 번 더 읽어 주실래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6장 49절.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기초가 없이 땅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으니 물살이 그 집을 세차게 들이치면 즉시 집이 무너져서 그 집에 파괴되는 것이 컸더라 하십니다.
예,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본 공부는 했으니까 또 3주에 주님 길을 열어주시면은 본격적으로 이 비유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너무나 뚜렷하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저희들이 믿고 자랑하지 않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를 만나고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저희들의 믿음이 꾸준히 자라나도록 그리스도의 성장한 분량에 나가도록 성령 충만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얘들아 2주 후에 만나도록 하자.